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도네시아가 2029년까지 세계 할랄 산업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 이거 어떻게 실현할 건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한인포스트 기사를 보니까요. 대규모 예산 승인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네. 인도네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시작부터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할랄 제품 보장청 BPJPH라고 하죠. 여기에 추가로 승인된 예산이 무려 2조 1천억 루피아.
네,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지원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드라이브가 걸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그 예산이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고요. 매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이에요.
오, 구체적인 계획이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중 하나가 2026년까지 소상공인들, UMK라고 부르는데 이분들한테 350만 건의 할랄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와, 350만 건이요? 무료로요?
네, 무료로요. 이게 사실 할랄 시장 진입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혔던 게 비용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인증 비용 만만치 않죠.
네, 그걸 이제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시도인 거죠.
이야, 350만 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소상공인들한테는 분명 이게 큰 기회겠지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량으로, 그것도 무료로 발급하면 그 인증의 질 관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냥 숫자 채우기에 좀 급급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뭐든 이렇게 양적으로 확 늘릴 때는 질적 관리 문제가 늘 따라붙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사에서 뭐 구체적인 품질 관리 방안까지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BPJPH가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통합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거든요.
아, 디지털 플랫폼이요?
네.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데이터를 쌓으면 아무래도 모니터링이나 사후 관리가 좀더 쉬워지고요. 또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일관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렇군요.
물론 뭐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디지털화가 품질 관리에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비용 문제 해결 말고, 그럼 접근성 개선 노력도 있다고요? 인도네시아는 워낙 넓고 섬이 많은 나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전국적으로 할랄 제품 보장 기술 서비스 센터 UPTJPH라는 걸 설립할 계획이에요.
UPTJPH요? 그게 뭐죠?
BPJPH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지역 사무소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 자카르타나 뭐 주요 도시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소상공인들이 할랄 인증 관련 정보나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용 장벽도 없애고 또 물리적으로 찾아가기도 쉽게 만들고 동시에 진행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확실히 소상공인들한테 초점을 맞춘 정책이네요. 근데 이두 가지만으로는 세계 할랄 허브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뭔가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는 다른 계획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하고 인프라 구축 외에도요, 이 예산은 할랄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됩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도 있고요. 또 할랄 인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교육 이것도 강화하고요.
아, 인식 개선 노력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좀 복잡했던 관련 법규들 있지 않습니까? 할랄 제품 보장법 같은 거요. 이걸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절차는 간소화하고 또 국제 표준하고도 좀 맞추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인증, 인프라, 디지털, 교육, 규제까지. 와, 정말 전방위적인 접근이네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개별 부처 사업이라기보다는 뭔가 더큰 국가 전략의 일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계획이 2025-2029 국가중장기계획계획, RPGMN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아, RPJMN이요?
네, 그리고 프라보 스비안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라는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급성장하는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인 거죠.
다른 할랄 강국들하고의 경쟁에서 뭔가 좀 차별화된 전략을 쓰겠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할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께서도 만약 인도네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계획들이 만약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요.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할랄 제품 소비 시장을 넘어서 어떤 표준 설정이라든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BPJPH 청장 말처럼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네.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미시적인 지원이 딱 맞물려 들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한 계획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인도네시아의 야심찬 도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이런 집중적인 투자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게 글로벌 할랄 시장의 표준이나 무역 흐름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식품, 음료를 넘어서 뭐 화장품이나 의약품, 관광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또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